포커판에 앉은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 그럼 바로 당신이 호구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당신은 호구인가요? 공든 주식이 무너지랴 3회입니다. 네, 오늘도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 모시고 공든 주식이 무너지랴 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별일 없으셨고요.
아유,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네. 주식시장에도 장마가 왔네요.
아, 예.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게 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그 어제 저녁에 네네. 양적 완화를 그 축소하겠다. 네네. 라는 스케줄을 그
버냉키가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이미 좀 빠졌는데
네.
예, 어제 한 번 더 타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뉴욕에서 1% 정도씩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그 지표들이.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출구 전략을 한다.
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네네.
선진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시장이 좀 죽으니까
아니 그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하면 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흘러가죠?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네.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양적 완화 축소하면은
네네.
금리가 오르면은 미국 시장이 최고로 안정적인 시장인데
네.
그 시장으로 다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머징에서 팔아서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찾아서 이제
그렇죠.
수익률보다
수익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수익률도
네.
올라가니까 또
예,
두 가지가 부합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기 때문에
네.
달러 강세에다가 이머징에 투자를 하면은 달러 그 달러 대비 약세가 되면은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손이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다가 국채 수익률도 좋고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그쪽으로 돈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돈 푸는 거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돈이 그쪽으로 돈이 몰려들게 돼 있다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 다시 가는데 이게 좀 적당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상당히 좀 과격하게
네.
이머징 쪽에서 돈이 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네.
뭐 이쪽 인도 이런
네.
쪽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10% 이상씩 빠졌고
네.
우리 시장도 며칠 전까지는 한 6% 정도
네.
올해 6월 달부터
네.
빠졌었는데 더 빠졌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금액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이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를 보면은
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130만 원 수준이 그 상당한 강한 지지대가 있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이제 무너졌는데
네.
아마 여기서 빠져도 크게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걸 들으실 무렵에는 이게 이미 다 지나간 소식이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간다. 예를 들면 양적 완화를 지난번에 얘기할 때랑 지난 2회 얘기할 때랑 3회를 얘기할 때랑 축소했다가 뭐 줄인다고 했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흐르는 거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짚어보신다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지금 이걸 들으실 시점에는 이 다음에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아실 수 있는 시점이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번 그 이후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벤버닝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신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저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차영주라고 그러고요.
예, 예.
포크라님하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저 예. 증권회사에 쪽에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오늘 어떻게 하다가 나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예.
우리 저 성실 대형님은
네.
예, 필명이 왜 성실 대형이냐면
네.
그 전에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초기에는 이제 좀 잡주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깨졌는데
네.
이제 대우 각성을 하고
네.
성실하게 대형주만 하자. 뭐
아.
대형 우량주만 하자. 그래서 아. 성실 대형이라고 했습니다.
아, 아이디어 의미가 있네요.
예. 예.
요새는 그러면 성실하게 대형주만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대형주라고 그래서 꼭 그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형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어차피 장 흐름이 그 수익이 기반이 되는 네. 그런 어떤 알짜 우량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매매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국한해 가지고 매매를 하진 않고 네. 지금 이제 수익과 기업의 수익성을 바라보면서 네. 그 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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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 시간에는 저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지난 네. 시간 얘기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사실 지난해를 들으시면 됩니다만
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제 혜자라는 게 기업에 있어서가 기업의 경제적 혜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혜자처럼 보이지만 실제적 혜자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말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한 혜자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진정한 혜자에서 무형자산 그다음에 고객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까지 봤거든요.
네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원가 우위라는 그 부분의 해자를 볼 건데
네네.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뭐 이걸로 해서 토론을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선 그 우리 개미굴에도 볕들날 있다 상담 사연 좀 받아보고
아 그럴까요?
네네. 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우선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명 개미굴님. 자, 손실 복구 욕심으로 잦은 매매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이런 분들 많죠.
그렇죠.
2년 전 주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 소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봤습니다. 컴퓨터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전화로만 했습니다. 독특하시네요. 주식을 보지 않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을 최신으로 바꾸고 스마트폰으로 바꾸셨나 보네요. 매매를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네요. 잦은 매매, 부하내동하는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실이 나는데도 자금을 늘렸고 하루에 200만 원씩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아, 200만 원 정말 큰데. 뻔히 장이 안 좋아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실을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매를 자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연봉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을 손실 봤습니다. 지금 회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는 곳은 서울이고 30대 중반입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글을 씁니다. 네, 개미굴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을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처음에 2년 전에 이제 주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수익을 좀 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매일 단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주식을 보지 않는 날도 더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잦은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착이고 기본적으로는 또 공부를 안 했고
네. 네,
잦은 매매와 뇌동 매매.
네.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의 연봉에 2년 동안 연봉의 두 배를 까먹었으니까
네.
거의 굉장히 많이 까먹은 것 같네요.
뭐 깡통 계좌가 된 거겠죠.
그렇죠.
아마도?
깡통 계좌가 됐는데
네.
30대 중반이니까 이제 애도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려고 하려나요? 하면은
네. 그 무렵쯤 되겠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상당히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깨먹어서
네.
이런 분은요 하소연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봐야죠.
네.
뇌동매매 자기 자신을 분석했네요.
네.
잦은 매매하고 뇌동매매를 해서
네.
깨졌으니까 그러면 잦은 매매하고 뇌동매매를 안 해야죠.
네. 네.
잦은 매매 해갖고는 수수료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키움증권 특히 이제 수수료 싸다고 해서
네.
그쪽으로 많이 터서 수수료를 생각 않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네.
사실 한 번 샀다 팔고 그러면은 0.3%의 세금이
거래세가 있으니까
거래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10번 매매하면 3%입니다.
네.
예, 그런데 보통 한 달에 10번 정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네. 연간으로 따지면 40%거든요.
네.
40%를 벌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잦은 매매는 이분은 일단은 중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뇌동매매. 이게 뇌동매매라면 뭔가 정보를 들어가지고
네.
내지는 신문에 났다든지
네.
뭐 이렇게 지금 폭등한다 이런
네.
걸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네.
자기만의 어떤 기법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네.
한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히 공부를 해서
네.
자기 기법을 확인을 하고 모의투자가 됐든 소액으로 했든 이분은 지금 처음에 매매 자금을 2천만 원 갖고 했거든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네.
최소한도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 저 성실님께서 예전에 불성실 소형이셨던 시절에 돈을 많이 잃으셨을 것 같은데
예, 경험 예, 많습니다.
그 시절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이분 그 경험 본인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이분 경험도 그렇고 제가 주위에서 계속 보면
네.
조금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PD님도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포커판에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따고 있다라는 상황.
네네.
근데 뭐 달리 말씀을 드리면 흔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그 고스톱 룰을 모르면서 네. 타짜들이 모여 있는 고스톱판에 와가지고 돈을 따기를 바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고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고스톱 룰을 자기가 익히려고 노력을 하느냐 네. 그런 부분 전혀 이제 네. 그 노력 없이 네. 단순하게 들어와가지고 고스톱 치는 그 단순한 것만 이제 배우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점수 매기는 법만 배우고.
예, 점수 매기는 법만 들어와가지고 남들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뭐 공부 없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돈을 벌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포카라님도 이제 수수료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참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번다라면 수수료라는 게 단순하게 작은 비용으로 네.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자기가 이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전화로 했던 매매보다는 핸드폰 매매가 수수료가 더 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하겠다. 수수료라도 아껴보겠다라고 네. 이제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전화로 해서 뭐 보시면 뭐 조금씩 매매하는 거하고
네.
수수료 싸다는 핸드폰으로 잦은 매매하는 거하고
네.
궁극적으로 전 주식은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주식은 매매해서 버는 게 아니라
네.
엉덩이를 깔고 앉아가지고
네.
결국 눌렀을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이게 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데 그 예. 매매 있잖아요. 아예 엉덩이로 깔고 앉는 기간이 우리 시장에서 너무 길어도 그게 또 수익을 다 돌려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예, 청산 전략이 확실히 좀 있어야 될 그러니까 걸로 봅니다.
언제 사느냐에 따라 저 우량주, 대형 우량주라고 하는 뭐 블루칩이라고 하는 것들도 엉망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2002년에 SK텔레콤을 샀다 그러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늘 이상적으로 말하는 장기 투자 우량 대형 우량주의 그렇죠. 장기 투자였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마이너스죠.
네네. 그러니까 꼭 이게 대형 우량주라 그러니까 그런 사실 증권사들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낸 마케팅 개념인데 대형 우량주, 블루칩, 장기 투자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구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주식 투자로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건데
그렇죠.
마치 대형 우량주의 장기 투자만 하면 돈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죠 증권회사들이
네,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방향이 이제 조금 그 깔고 앉는다는 부분에 조금
네네네.
좀 나간 것 같은 부분들인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애시당초 나의 투자 기법이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라는
네네.
부분들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본의 아니게 이제 단기 투자로 들어갔다 장기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보통 그렇죠.
예, 보통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위안을 삼는 거죠. 나는 가치 투자자야. 이 주식은 언젠가 올라갈 네. 것이야. 이렇게 네. 위안을 삼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방송을 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좋은 주식을
네.
적당한 시기에 정말 그
모멘텀이 왔을 때
투자해서 어느 그러니까 매매 잦은 매매가 네, 아닌 네. 어느 시기를 보고 매매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남을 탓하기보다는 결국 자신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업계인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근데 업계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배울 루트들도 있고 이럴 텐데
예.
보통의 분들은 그런 루트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똑같이 말씀을 드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실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 불성실 소형이던 시절에
네.
돈을 왕창 잃었어.
네.
그러면 주변에 아 내가 잃었는데 나 네. 어떻게 하면 좋냐.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라라든지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네.
알려주는 사람이
네.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보통의 분들의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네. 그냥 뭐 중소기업에 다니신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주변에 물어볼 것도 없고 결국은 어디 정보 없냐로
네.
나서게 되고 그런 패턴으로 가다가 결국은 쪽박을 차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과거랑은 좀 많이 패턴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어떻게요?
한 지금 거의 한 18년 정도 이제 직장
네.
생활. 저도 처음 직장 생활할 당시에는 뭐 주식 공부라는 게 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던
네.
시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얻는 정보나
네.
아니면 일반인들께서 얻는 정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네.
물론 저는 이제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대,
네.
조언을 얻을 상대가 이제 주위에 이제 쉽게 있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 요즘 거의 모든 정보나 뭐 그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네. 인터넷에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찾는 수고를 조금만 하신다라면 네. 충분히 제 주위에서도 제 직장에서 만나지 않고 일반 네. 밖에서 만난 사회분들 가운데 나름대로 주식에 대한 뭐 확고한 신념이랄지 아니면 기업을 보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터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만 더 물론 저보다는 불리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네. 노력을 하신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개미굴님의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 마디씩만 해주십시오. 자, 성실님 개미굴님께 뭐라고 한 마디 해주실 건가요?
아, 일단 지금은 스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본인
스탑을 하려는 거는 모든 주식을 다 팔고
예.
나와라.
아니요, 그러니까 당장 팔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 일단 주식 상황 주식장에서 일단 빠져 나오시고요. 네. 팔던 그냥 그 종목 그대로 놔두시던 네. 일단 빠져 나온 다음에 일단 자기가 여태껏 했던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대체표를 그려서 나는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부분들 인정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주식 공부를 이제 하시면 그 그러니까 처음에 원에서 나왔던 그 알렉산더 엘더의 심리 투자의 법칙에 나오는 네. 것처럼 네. 나는 그 뭐죠?
알코올 중독자.
나는 네,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네. 것을 인정을 하시고 결국 주식 중독자 인정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요. 역시 일단은 줄이든지 아예 하지 않든지 네.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을 최소한도 네.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정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시작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공부하세요. 그게 뭐 아니 저 운전면허 따려고 그러는데 운전면허 학원 안 다니고 운전면허 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운전면허 학원 좀 다니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예. 저 주행도 한번 배우시고 저 뭐 고속도로도 한번 나가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개미굴에서 꼭 탈출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상담 사연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연 볕들날림입니다. 전업으로 승부를 보려는 투자자입니다. 전 실패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유독 주식의 실패만 거듭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업 투자가로 목숨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전교 1등도 해보고 대학 시절 전교 1등 아니 대학 시절에 전교 1등이 어딨죠? 난 좀 이상한데 자격증도 10개가 넘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해서 30대 초반인 지금 연봉이 4,500대고 5,000 이상 준다는 제의가 옵니다. 주식에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 가족, 나의 비전 등 여러 가지가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지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저의 자신감과 자부심들이 무너졌습니다. 전업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선택했습니다. 전업 투자를 해보겠다. 왜냐하면 미친 듯이 공부해서 안 되면 정말 내가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주식을 안 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다리를 걸쳐 한 다리는 회사에 한 다리는 주식에 걸쳐놓는다면 평생 주식에 미련을 못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선택이고 기간은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시텔. 회사에서 주는 좋은 원룸을 마다하고 좋은 연봉과 근무 환경을 포기하고 불굴의 투자로 목숨 걸고 갑니다. 이래도 실패를 한다면 정말 전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식 세계에 안 오겠죠. 만약 성공을 거둔다면 제 인생은 로또 그 이상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여 꼭 성공을 이뤄보겠습니다. 아, 이분 너무 진지하셔서 지금
아니 그런데 이 양반은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요. 네. 목숨 걸고 공부하겠다는 건 좋은데 네. 2개월 목숨 걸고 공부해갖고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네. 대학 시절 전교 1등이라니까 뭐 과에서 1등이나 했겠죠. 그리고 자격증도 10개나 이렇게 따는 거 보니까 공부에 네.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고 네. 그런 분 같은데 이제 30대 초반에 연봉이 5천 정도 받는다면 아주 뭐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하고 회사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사회에서의 성공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틀립니다. 룰 자체가 틀리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설렁탕을 끓이는 어떤 그 저 사장이 네. 설렁탕 잘 끓인다고 주식 잘할 것 같습니까? 룰 자체가 틀린데요. 주식시장에서 룰은 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룰을 배워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네. 이 설렁탕을 잘 끓이면은 주식도 잘할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예,
그렇죠.
뭐냐면은
부자는 뭐든지 잘할 것 같은
예,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먼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전업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2개월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은 누구나 하죠. 예,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간을 아예 전업주자로 하겠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최소한도 한 1년에서 1년 반은 그냥 그 책들 좀 많이 읽고 모의 투자도 하고 조금 돈 투입해 가지고 하고 하면서 그걸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업 투자자로 뛰어드는 것보다 사실은 1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전업 투자자를
그렇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주식에 피가 마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이 잃었어요. 네. 많이 잃으니까 승부욕이 좀 발동이 되는 거죠. 내가
오기가 강한 분인 거 같아요.
내가 전교 1등도 했는데 네네. 주식시장에서 나를 이렇게 6명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한번 또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상당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근데 흥분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네네.
예, 가라앉히고 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많은 걸 잃었다고 하잖아요.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이미 자각을 해야 되는데 2개월 해갖고 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거, 자신감이 너무 강하신 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존심 센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그거 자존심 센 걸 자존심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자존심도 이때 겸손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게 참 보면 그 여기 보면 도끼가 이제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위에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결국 자신의 성실성에서 찾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볼 땐 성실하게 못 살았다.
네.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 공부해오듯이 두 달 동안 밤새서 주식책이라는 주식책을 다 파고 나면 나는 주식에 관련된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네. 주식에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 말미에 나온 것처럼 로또 이상의 삶을 아끼게 될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결국 포카님도 말씀하시고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서두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세계와 바깥 세상에서의 세계의 룰이 틀리다라는 부분. 분명히 저희가 요즘 그 뜨고 있는 그 예능 프로 군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네.
사회에서의 어떤 그 모습과 군대에서의 모습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네. 사회에서 성실하신 분들이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네. 알고 있는 한 분도 서울 법대를 나와 가지고
네.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때가 장이 굉장히 좋을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양반이 들어오자마자 시장이 꺾였어요. 시장이 꺾여가지고
재수가 없네요.
재수가 좀 없죠. 네. 하나의 재수가.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돈을 버는 것보다 사실은 좀 꺾여가지고
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거기에서 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딱 꺾이니까 시장이 잘못된 거다.
그죠.
내가 잘못된 게
내가
아니다.
잘못됐을 네,
나는 실력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서울 법대까지 나왔는데
네.
그러고 더 돈을 끌어와가지고
네.
그냥 막 질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서초동 비닐하우스에 가가지고
아이고.
가족 셋과 자살했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부를 잘한다? 그거하고 주식 잘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일상생활에서 필요 없는 자질이 주식생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어제까지
예.
늘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해왔다고 뭐 정치적인 주장이든 아니면
예.
뭐 그런 사건에 대한 주장이든 그런 주장을 해오다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아, 그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고 의견을 바꾸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재능이에요.
유연하다.
네.
유연하다.
어제까지 예. 제가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주식이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런 짚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다 또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 주식이 또 많이 별로
그렇죠,
떨어졌으면
그렇죠.
다시 또
그렇죠.
아, 사랑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이코패스 이놈 사이콘가 싶은 그런 자질이.
그게 룰이 다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이게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되는 자질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뒷부분 나오겠지만 그 페토시의 경제적 해자 뒷부분에
네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라는
네네.
거기에서 첫 번째 답이 실패를 인정해라라는
네.
부분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물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대부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는 인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마음 아프죠.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아무리 주식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네.
피디님 말씀하신 그런 유연한 마음가짐, 그다음에 내가 실패를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건 두 달 갖고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베틀날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하실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베틀날님이 하면 좋을까요?
일단 조금 도끼를 좀 푸시고요. 도끼를 푸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도끼를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꼭 주식을 싸워서 내가 이 주식판에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네. 주식은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이라고. 결국 주시장은 예. 대응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
미리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고,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해라 이런
그렇죠. 의미예요. 대응을 그러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무슨 그 버냉키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네. 저희가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지만 주시장이 내 뜻대로 안 움직였을 때는 네. 뭐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시장을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이 일단은 조금 필요하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 무슨 그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어차피 전업이라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생활비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최소한 두 달이나 어떤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또 시간 싸움에서 집니다. 저희가 주식에서 깨지는 뭐 미수매매, 신용매매에서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깨진다는 건 돈을 잃는다.
돈을 잃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수매매를 하면 내가 오늘 산 주식이 3일 내에 오르지 못하면 나는 일단은 3에서부터 깨지고 들어가는 거고
네.
신용매매는 석 달 내지 6개월 내에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나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주식시장에서는 딱 확정보다는 거기에 좀 더 그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시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너무 집념을 가지고 전념을 하다 보면은 시야가 사람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벌어지는 일은 한 가지 원인이 뭐 한 가지 결과를 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이 뭉쳐서 한 가지 결과를 낳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사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요, 이 친구가 30대 초반에 연봉 4,500을 받기 때문에
네.
고시원에서 나와서 회사 네.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나와서 들어가서 네. 회사 잘 다니고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네. 증권 저축으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액 적립식으로 해서
네.
꾸준히 우량주를 모으는 습관부터 기르면서 천천히 네. 공부를 해도 나중에 한 10년 정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지금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긴 시간을 긴 호흡을 가지고
네.
그 우량주로만 해서 또 우량주도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또 팔고
네.
이제 이런 그런 기술적 기법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 공부를
네.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네.
그렇게 하면 자기 짭도 있고
네.
거기서 돈도 번 거 가지고
네.
시드머니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열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결국 두 분 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담을 해드릴 모든 많은 분들에게 해드릴 얘기는 공통된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슨 소질이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공부해도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저 소질이 있는 분들은 훨씬 많이 벌 테고 소질이
그렇죠.
없는 분들은 적게 벌겠지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네.
이제 그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규칙이거든요.
네.
근데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네.
규칙이 없어요. 아예.
네.
근데 규칙이 없으니까 지켜야 될 규칙이 없으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규칙을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규칙이 있냐, 손절매 규칙이 있냐,
네.
진입 규칙이 있냐, 그걸
네.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규칙에 딱 맞게 주가가 오면은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규칙이 없으니까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성실님이 말씀하신 대응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규칙이 있어야
네.
대응을 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근데 규칙이
어떻게
없어요.
대응할 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죠. 네.
또 한 가지 그 주식하시는 분의 또 특징이 호흡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좀 조급증이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이분도 두 달이라고 했던 게 두 달 이상 자기는
자격증이 10개를 내면 두 달에 하나씩 따야 그 2년 걸려서 하나씩 열 개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친구예요, 지금
자기는 도끼를 품고 주식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네.
나는 두 달 동안에 빨리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지
네,
내가
네.
지금 뭐 느긋하게 포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넣어가지고 언제 내가 연봉의 두 배면 지금 한 1억 정도 손해본 건데 언제 그걸 버냐라는 지금 조급증에 빠져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대부분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 그 조급증 속에서 단기 매매 막 하는 거 하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시간을 두고 매매하는 거하고 봤을 때는
네.
결과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나 저 같은 경우도 수익률은 약간의 텀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결국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성실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디를 잘 지으신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생김새도 그렇고 아주 그냥 성실하게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성실해 보여요. 야, 제가 최근 한 2013년 들어서 만나뵌 분들 중에 제일 말투도 이렇게 생긴 것도 아주 성실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대형주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저 경제적 해자 2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원가 위에 있다는 이게 어떻게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주식이 그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은 네네. 지속적으로 높으면은 경제적 해자가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정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으려고 하면은
네.
그 영업이익률을 낼 때 매출액에서 빼는 게 두 가지거든요.
네.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거든요.
네, 네.
예. 그럴 때 그 두 가지 원가가 네. 낮아야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두 가지가 높으면은 절대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원가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경제 자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원가를 낮추고 다른 네. 경쟁사에 비해서 네. 낮게 유지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좀 네.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업이익이 이제 네. 매출액에서 그 판관비와
매출 원가.
원가를 뺀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는 네. 이제 그 판관비를 줄이는 기업은 안 좋은 기업, 그러니까 둘 다 제가 생각하기엔 얼핏 생각하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예.
판관비를 빼는 기업은 안 좋은, 판관비를 빼서 이익률을 올리는 기업은 안 좋은 기업이고
예.
이 원가를 빼서 이익률을 올리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게 둘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주로 판관비는
네.
매출액 대비 이제 네. 판관비, 매출액 대비 제조 원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판관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아, 네, 어차피 사람 월급이야 비슷비슷하게
그렇죠.
줘야 되니까.
이렇게도 네.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판관비를 빼는데
네.
판관비는 거의 고정비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매출 원가는 이제 유동
변동비.
변동비인데 네. 결국 변동비를 줄여갈 수 있는 부분하고
네.
근데 고정비는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줄일 수 있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한계가
거죠.
예, 한계는 있긴
그러니까
하지만
다이어트를 해도 지방은 뺄 수 있지만 뼈는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네. 쉽게 지방을 도려내는 방식하고
네.
그다음에 그 매출 원가를 줄여가는 방식에서 매출 원가를 줄여갈 수 있는 기업이 경제적인 해자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월급 안 올려주고 이러면서 판관비를 줄이는 거는 원가를 줄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줄이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점점 기업의 경쟁률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원가 같은 경우는 지방하고 비슷해서 그걸 줄이면 줄이는 대로 줄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죠.
줄이면 줄이는 대로 기업의 경쟁력에 보탬이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제조 원가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서 이제 제조 원가 차지한 비중이 높으니까
네.
그러면 제조 공정상의 문제거든요.
네네.
원가를 줄인다는 거는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하고
네.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 있어서 경쟁 우위는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하나 만드는데 화웨이보다 원가가 적게 든다. 이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야만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네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사파이어테크라고
네.
그 우리나라 LED 기초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LED 조명.
예. 네. 아, LED 조명에 쓰이는
네. 사파이어
기초 소재.
인곳을,
네. 네. 인곳 원래 원 재료를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인데
그 인곳이라는 거는 저 LED 조명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반도체로 치면은 실리콘 같은 뭐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예. 예, 예.
그걸 만드는
예.
회사가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다.
근데 그 인곳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왜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은 사파이어라는 게
네.
모조 이제 인조 사파이어인데
네네.
우리가 천연 사파이어 같은 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건 보석이죠.
보석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인조로 인조 다이아몬드도 있지 않습니까?
공업용 다이아몬드처럼.
네,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런 것처럼 이거를 만드는데 이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원래 제일 처음 만든 게 1950년대인가요?
네네.
원래 공업 그 방산용 그러니까
네.
국방용으로 만들었어요.
레이저 같은 거 할 때
네,
썼던
레이저나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네.
유리로 만드는데 유리가 타버려요.
아,
세게 그 달라가니까.
방화유리.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파이어로만 만들어야 이게 뭐 미사일 앞대가리
네네.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타지 않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천연사파이어스는 무지 비싸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모노크리스탈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기술이 유일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사파이어테크가 10년 전에
네.
서울대 금속과학과를 나온 이희춘 네. 사장이라는 사람이 네. 대학원 시절부터 연구해서 2005년에 거의 완성을 해서 이제 공업화를 산업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공법이
그러면 그 천연사파이어랑 인조사파이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그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차이가 많이 네. 나겠죠.
자, 이거 듣는 분들 꼭 찾아보세요.
네, 많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성공한 이유가
네.
원가 면에서 성공한 거예요.
네.
그 모노크리스탈하고 루비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두 회사보다 원가 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는 공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 공법.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수평 수직 구배법이라는 그 공법을
마침 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뭔가 좋은 거.
네,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원가 면에서 20% 정도 낮게.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만드는 기업이 세 개밖에 없는 건가요?
아, 크게 나눠서 세 개밖에 없습니다. 대량 생산.
나머지는 메이저 나머지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찌질하게 이렇게 뭐 네. 3인치짜리 일본처럼 만든다든지
네.
대만에서 2인치짜리 네. 그것도 수율이 낮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 공법을 네.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50년에 그 기존 어떤 그 초코라스키 법이라고 키로플러스
네.
법을
네, 맞죠. 뭔가 안 좋은 거. 네.
그런 공법을 40년 동안 울고 먹고 이렇게 해왔던 회사가
네.
이 회사한테 한 방에 무너져서 사파이어테크가 세계 1위 회사가 된 겁니다. 예, 시장 점유율이.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경제적 해자가 막강한 거죠. 예, 단지 최근에 작년에 적자가 좀 심했거든요.
네.
원래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영업이익률 40% 넘는 회사가 메디톡스 정도 되거든요.
몇 개 안 되죠.
예, 메디톡스나 뭐 다른 한두 종목 되는데
네.
이 회사가 40%가 넘었었어요. 상장하기 직전에.
네네.
그런데 상장 후에 갑자기 그 LED 산업의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네.
적자를 났는데
네.
문제는 경제적 해자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이 다시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매출이 일어나면은 이익이 크게 나는 거죠. 경제적 해자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네.
이 회사가 적자 난 이유가 경제적 해제가 무너져서 적자가 났느냐
네.
아니면 업황이 나빠서 전반적인 경기가
네.
나빠서 됐느냐
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건 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시황 자체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네. 시황은 완전히 반전이 되고 있어요. LED 조명 좋아지죠. 그다음
네.
휴대폰에 사파이어 글라스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붐이 다시 일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고 있고
네. 확실한 원가도
네, 그렇죠.
네.
네, 확실한 원가 차원에서 이게 대표적인.
그 저희가 이제 저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종목을 사라고 말씀을 이런저런
그렇죠.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주식이라도 비싸게 사면 안 좋은 주식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스타벅스 커피인데 이거를 1,000원에 사 먹으면 싸게 사 먹는 거지만 아무리 스타벅스 커피가 좋아도 10만 원 주고 사 먹으면 결코 잘 사 먹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까 성실님이 말씀하셨듯이 알맞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라는 차원에서 이제 종목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지 종목을 이 종목을 사라 혹은 팔아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면은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네.
이 회사가 정말로 포카라가 얘기하는 대로 좋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적정한 어떤 밸류에
네.
그다음에 적정한 어떤 그 기술적 분석으로
네.
해서 대응하셔도 되죠.
예. 네. 그럼 사파이어테크는 이제 그 세계 3대 과점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막강한 그 원가 우위를 가진
네,
기업이다. 그
있습니다.
원가 우위가 가장 네. 그 사파이어를 강력하게 만드는 경쟁 우위다. 자, 네. 그러면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회사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네.
저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 회사는 뭐죠?
리노공업은
네.
그 반도체의
네, 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자체가 소모품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네네. 반도체를 만들 때
네.
들어가는 그 소모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반도체가 잘 만들어지느냐 어쩌냐를
검사하는데
네. 이게 들어가는데 이걸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제 버리고 다시 새 거를 끼워놔야 된다. 이렇게 리노핀이라든지 IC 그 어떤 칩인데
네.
이 IC 저 테스트 소켓
네.
그게 이제 소모품인데
네.
이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뭐 하고 했고 저 퀄컴하고 했고 세 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그 거기에 이제 이 리노공업 매출의 30% 차지해요.
네네.
그다음 나머지 회사가 1,000개 회사를 거래해요. 전 세계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
네.
무수히 많잖아요.
네네.
뭐 중간 제품 만드는 회사든 네네.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1,000개의 회사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네네.
이게 또 저는 그 원가 우위이면서 경제 혜자라고 보거든요.
아,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다품종 소량
다른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품종이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예.
소량으로 그거를 막
예, 예.
대규모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말하자면 예. 10개, 20개씩 만들어서 예, 납품을 예, 하기 예, 때문에
납품을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네.
꾸준히 이 회사의 제품의 그 원가 경쟁력
네.
이걸 확보한 상태에서 무수히 많은 회사하고 거래를 합니다.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 측면에서 이 원가 경쟁력도 있고 또 하나는 소모품이라는 거.
네.
이 소모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반도체 경기가 이 회사가 아주 안 좋았을 때도
네네.
영업이익률 30%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어...
좋았을 때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빅 사이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더 좋아집니다.
어...
네. 그런 측면에서는 원가 우위도 있고 또 여러 회사를 무수하게 많은 회사를 저 수요처로 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 회사라고 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부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부분이 어떻게 그 경쟁 우위에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네.
결국 그 다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히 맞춰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결국 반도체라는 게 각 회사마다 공정이 다 틀리고 그
네.
공정이라는 것들이 바깥에 오픈되지 않은 그런 공정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비밀 유지를 해가면서 각 그 반도체 업체들에 맞는 테스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네.
일단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거래처가 1,000개가 있다라면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삼성전자에 뭐 한 40% 납품한다.
네.
삼성전자가 주거래처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기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조금 약간 삐딱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한 기업체에 너무 이렇게 얽매여 있다라고 보면
네.
앞서 그
단가도 후려치고
그 단가를 후려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대표적인 예가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이
네.
작년에 애플 아이폰이 안 팔리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질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네.
뭐 특정 회사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위기가 왔다
네.
뭐 그렇다면 뭐 아시아나 미국으로 팔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거래처가 많다라는 것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실한 경제적인 해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의 해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필요에 따라 막 맞춰주면서 만들 수 있는데 그 제품이
예.
소모품이라
그렇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업황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장사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도 영업이익률이 30%를 유지할 정도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남겨먹는 게 많은 회사다.
예.
이거는 딴 사람들이 이 시장에 끼어들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기술적으로 확실한 우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11년에 영업이익률이 36.3%
네.
2012년에 36.9% 올해
네.
36% 내년에 한 36.7%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예측이.
네.
그러니까 거의 한 4, 5년 그 전에도 물론 30% 이상이었는데
네.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라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게
네,
완전히 서프라이즈예요.
네. 사실은 그 보통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에만 5% 7% 정도밖에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겨우겨우 먹고
그럼요.
살 정도의 네. 이익밖에 안 남는데.
그런데 이걸 깎아주질 않는 거죠. 이 회사는
네.
니들 안 가져가
깎아줄 필요 없는 거죠.
텐데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네.
이거 뭐 깎아 달라고 뭐 내가 보기에는
네.
기술 개발해서 더 원가를 낮추더라도 크게 안 깎아주더라도 충분히
네.
애들은 그 납품이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리노공업의 그 경제적 우위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예, 예.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높게 유지하는 회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예.
다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해 주실 회사는 뭔가요?
아, 시젠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젠은 뭐하는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네.
분자 진단 시약을 그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분자 진단 시약이라면 질병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가,
네.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뭐 뭐에 걸렸는지를
네.
그 이 시젠이 만든 그 칩 분자
네.
진단 시약 칩을 가지고
네.
피라든지
네.
이런 걸 그 분석해서
네.
그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로슈사라고 아시죠?
그 네, 로슈.
아주
네.
엄청난 다국적 스위스... 예, 다국적 제약사죠.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회사도 분자 진단 사역을 합니다만은 네. 워낙 큰데 이제 일부분을 하죠. 네. 그런데 걔네들이 만드는 어떤 제품은 다섯 네. 개 이상을 한 번에 네. 그 검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이상을 검출을 못 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그렇죠.
의미죠?
그러니까 병을 질병을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예. 뭐 암에 걸렸다든지 네. 뭐 무슨 다른 바이러스에 걸렸다든지 이런 네. 부분을 다섯 개 네. 이상을 추출 못 한다 이거죠. 아, 예. 그 칩으로 한번 네, 네. 검사를 할 때 네. 시제는 15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속도는 더 빠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낸 거죠.
근데 이렇게 기술력 우위에 있는 회사들은 예. 기술력을 따라잡힐 위험은 별로 없나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이 회사가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라면 엄청나게 연구비도 들이고 네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분은 이렇게 창업하신 분이 원래 이화여대 교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네. 이쪽 분야에 아주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해서 작지만 아주 강한 기업으로 네. 만든 거죠 회사를.
강소기업이요.
네, 강소기업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게 무너지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촉각을 곤두 세워야죠. 근데 네.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업이익률이 하락 추세다. 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제 회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팔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우리 영업이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 정도나 2015년 정도 되면은 40% 영업이익률까지도 예측한 애널리스트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15개를 최단 시간 내에 검출을 해낸다. 네. 질병을. 네. 그거는 이게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다른 데는 한 개나 두 개, 다섯 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했는데 듀퐁이라고 아시죠? 네, 듀퐁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또 네. 화학 겸 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식품 있잖아요. 네. 식품을 검사하는 그 부분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식품이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걸렸다. 네. 그런데 우유를 팔았다. 거기에 그 어떤 우유를 파는 회사가.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좀 이상한 게 균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사전에 검출을 해가지고 그게 균이 들어갔으면은 그걸 팔으면 안 되죠. 네. 잘못하면 그거 하나 잘못돼갖고 팔았다가는 그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식품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이 시젠의 이 칩을 가지고 네. 듀퐁에서 식품의 그 부수물이라든지 네. 어떤 질병 그 어떤 안 좋은 게 들어가는 거를 검출해낼 네. 수 있는데 응용을 하려고 얘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식품 쪽에도 이런 바이오 칩을 이 CJ 만든 거를 본격적으로 가져갔는데 여기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이제 프랑스 이런 데서 가져가고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부가 다 러브콜을 이 회사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CJ이 가진 경제적 해자라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도 공정 기술에서 탁월하게 만든 거죠.
기술력?
그러니까 다섯 개를 네. 검출하는 하나 검출하는데 겨우 힘들어하는데 얘들은 15개를 순식간에 검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공정 기술에서 탁월하게 원가를 절감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진짜 해자하고 가짜 해자를 나눌 때 예. 그 가짜 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뛰어난 제품이 가짜 해자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분 있죠.
그렇게 보면은 시젠의 해자는 가짜 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 뛰어난 제품이긴 한데 네. 저는 이 뛰어난 제품의 이유가 원가 경쟁력에서 찾거든요. 뭐냐면은 다른 회사는 하나를 검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이 회사는 15개를 신속하게 검출하니까 네.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원가를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쓴 사람이. 네네. 10분의 1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면 이 회사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젠의 경우에는 투자할 때 포인트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 회사가 꾸준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느냐 네.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매출액도 봐야 되죠. 네. 그럼 매출액이 상당히 이 회사가 팍팍 느는 추세예요. 지금. 네, 네. 매출액이 팍팍 느는데 영업이익률마저 약간씩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 더 바랄 나위
그러니까
같겠죠.
완전히 이 회사는 정말로 대단한 회사죠. 네,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매출 원가율을 얘들이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이 네. 높아가는 거죠. 그런데 매출 원가율을 줄이지 못하면은 네. 영업이익률은 줄어들지 못하죠.
그러면 네. 시젠을 사서 예를 들면 시젠이란 시젠 회사 주식을 사서 네. 대응을 할 때는 네. 그 영업이익률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냐를 네,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 보시면 좀 좋습니다. 네. 단지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6월 20일인가요?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올라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올라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네. 왜 빠졌냐를 네.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한다든지 네. 경제적 해자가 무너져서 빠진 게 아니라 네. 수급적인 측면이라 봐요.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네. 기관 투자가들이 환매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로스컷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다음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
셀트리온 사건 예, 때문에. 예,
셀트리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젠백스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리드를 했던 어떤 주식들이 빠지니까 옥석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지금 처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휩쓸려서 한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 회사를 지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죠. 예, 옥석을 가리지 않고 패니까. 그렇지만 경제적 해제가 안 무너졌어? 이렇게 빠져? 이 절호의 기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우량 종목이 많이 빠졌을 때는 정말 매수 찬스잖아요.
예, 근데 매수 찬스인데 네. 그때 무조건 매수 찬스가 아니고 네. 이 회사 해자가 무너졌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적자가 나서 빠지는 건지 네. 우량주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네. 거죠. 예.
저희가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듣는 얘기가 그거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좋은 주인데 사람들은 보통 차트나 아니면 네. 시장 상황에 얽매이다 보면 이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주식이란 전제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전제를 무시를 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면
좋은 주식을 흥분하거나 아니면
그 버핏의 경우에는 예.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라는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예. 분들이 그 얘기도 이제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네네. 그 좋은 주식을 이제 적당한 가격이나 싸게 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네. 결국 내가 이 시젠이라는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그다음에 네.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주식이 과거보다 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라면 네. 충분히 저희가 교과서에 배운 대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저희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주가가 빠지면 이 주식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 주식 왜 이래? 내가 알았던 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네, 네. 오히려 좋지 않은 주식들도 막 그 차트가 고점을 뚫어주고 거래량이 늘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 차트만 보고 추격 매수하게 되는 그런 네.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결국 저희가 이 방송도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그 속에는 바로 이런 주식을 공부해놓고 계시다가 이 주식이 적당한 본인이 원하는 뭐 가격이 왔을 때 살 수 네.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원가 우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또 다른 해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거기 이제 원가 우위가 가장 그 원가 우위에서 공정 우리가 공정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우수한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해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위치 생산지에 가까운 소비 시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석회석이 많이 나는 나라가 네. 우위가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그다음에
없죠.
그다음에 뭐 지방 소주 회사 무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이제 그걸 저 생산지 곁에 네. 있어서 그쪽 그 지방 소주를 또 장악하고 있고
무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몇 년 전에 재밌었잖아요. 그 대선 주조랑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선 주조가 팍 죽었죠.
네, 그때 네. 원래는 이제 울산 쪽을 무학이 가지고 있고 대선 쪽을 이제 그 부산에서 부산, 네. 부산을 갖고 네. 있었는데 그 저 프로밀 쪽에서 프로밀의 네. 신준호 회장이었나요? 네. 그 대선 주조를 샀다가 600억인가에 샀다가 이제 외국계 자본에 3,600억인가에 넘기면서. 이거 지역 기업을 가지고 자기 돈벌이에만 이용했다 이러면서 대선 맞아, 주조 맞아. 이미지가 확 나빠지면서 네. 그때 이제 무학이 네. 무학이 그 부산 지역을 먹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저도 그 무렵에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부산 지역은 워낙 그 지역 정서 예를 들면 롯데 자이언츠라든지 이런 지역 정서가 강해서 이건 의미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샀는데 산 다음에 이제 한번 팔려고 꽤 올라서 팔려고 그런 시점이 왔는데 그때 왜 안 팔았냐면 그때는 좀 재밌는 계기 때문에 안 팔았어요. 네. 그 무학의 소주가 이제 좋은데이란 소주가 있단 말이죠. 예. 좋은데이란 소주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이제 상갓집에 갈 일이 있어서 상갓집에 갔는데 갔더니 술 이름이 슬픈데인 거야. 이 사람 센스 있네. 좋은데인데 장례식장에 좋은데이를 팔려는 그렇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붙여갖고 갖다 주셨구만.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이제 또 술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 좋은 데이란 게 아니요. 좋은 데이가 이제 16.5도짜리 저도주인데 네. 19도짜리 고도주가 네. 더 좋은 데이가 있는
더
거예요.
좋은데, 네.
야, 이 회사는 장사 좀 하는구나. 앞으로도 좀 더 성장할 네.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네. 이제 제가 좀 더 갖고 있다가 네. 한 제 가격하기로는 그때 한 12,000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 쿼터가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한순간에 지역 민들의 정서를 건드려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무학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무학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저도 한 두어 달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 소주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강력한 소주들을 또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무학이 최근에 서울 소주를 눌렀다는 얘기를 제가 두어 달 전에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가를 보니까 여전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 회사가 음식료 이런 업종에서 거의 유일하게 20-20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20%고 ROE도 20%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보여 드릴 주식이고요.
계속 지켜봐야 될 주식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 말고 고유한 자산 예를 들어서 유전 같은 거를
뭐 그건 따라잡을 수 없는 거니까요.
따라잡을 수 없는 경제적 혜자죠. 네. 예, 그리고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메디톡스가 영업이익률 40% 유지하는 거는
메디톡스가 그
고유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회사죠.
예, 보톡스를 만 그러니까 메디톡신이라는 네. 아주 그 강력한 그
독극물이죠.
독극물. 네. 그러니까 1g 가지고 3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네. 네. 예? 살상할 수 있는 네. 생화학 무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 균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고유한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 균이
보툴리누스 균인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썩은 진주 있죠.
네.
거기에서 뭘 추출한다고 해요. 백합이죠. 백합.
예, 조개, 조개.
예, 조개, 조개. 조개가 아니고 백합. 하여튼
네.
백합에서 그 썩은 썩으면은 뭐 뭐가 이게 나온다. 하여튼 그렇게 추출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균을 이제 조금 띄어가지고 네. 이제 배양해가지고
네.
여기 이제 굉장히 희석하는 거죠. 막 네. 뭐 나노 단위로 희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희석하고 하는데 이 균을 발견한 게 세계에서 네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발견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발견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발견해서 균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네. N분의 1을 쪼개서 이 보톡스로 만드는 과정 공정 자체도 어렵답니다.
일단 독극물이니까 처음에 네.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 회사는 네. 사실은 여기 고유한 자산으로서 균을 갖고도 있지만
네.
공정 기술상에서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새로운 회사가 네. 보톡스 비슷한 네. 그거를 우리 휴젤인가요? 그 회사가 비상장인데 상장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 그런 회사도 있지만 공정 기술 면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이제 그럭저럭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경제적 혜자 2부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적 혜자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회사를 산다는 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주가가 오른다는 건 그 회사가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뭘 파는 회사냐,
예.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 회사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경제적 혜자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제적 혜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는 타 경쟁사가
네.
내가 만드는 제품을 똑같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방어막이 견고하면은 네. 경제적 혜자가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 방어막이 넓으면은 다른 회사들이 참여하기가 껄끄럽고
네.
내가 더 경제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는
네.
그런 우위에 서거든요.
네.
그 우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네.
예, 그게 기업의 할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네, 네.
우리는 그 기업을 찾아내서
네.
적정한 가격에
네.
사서
네.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거.
네.
이게 이제 가치투자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치투자자들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네.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낸다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거꾸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찾아서
네.
그 기업이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지라고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경제적 혜자가 높다는 걸 알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있어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 혜자를 찾아서 혜자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 회사를 살펴볼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예.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은 그렇죠. 알 수가 있으니까 영업이익률 예. 높은 기업 중에 혜자가 정말 확실한 기업으로
예.
그렇게 살펴봐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네, 성실님도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앞서 다 말씀하신 건데 결국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경제적 혜자가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 혜자가 있음으로써 영업이익률이 높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국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부분들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남들보다 높아야 되는 부분들, 그 가치가 높아지려면 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자를 찾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시고요. 요즘 또 증권사 리포트들이 워낙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네.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 기업의 경제적 해자 2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해자 중에 집중적으로 살펴드린 저 해자는 원가 우위에 있는 이런 공정상의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해자를 구축해서 어떻게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좋은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데 보탬이 되실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의 해자는 전쟁 때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적 해자는 기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주식 투자자로서 당신의 해자는 무엇인가요? 공든 주식이 무너지자 3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